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스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스승의 사표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스승들을 교회 안에 많이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충분히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쌓였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비로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면 안 됩니다. 농부들이 이 황무지 돌밭에 처음부터 좋은 씨를 심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잘 갈아서 기경하고 돌을 솎아내고 거름을 주어서 좋은 땅을 만든 뒤에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강박한 심령이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영적 가르침을 주시죠. 구구단을 모르는 학생한테 방정식을 가르칠 수가 없고 방정식을 모르는 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스테이지에 맞는 티칭이 있는데 교회는 어느 정도 영성이 연결어졌을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철저한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은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가 접속되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복음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태생부터 선교적인 DNA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도 나오죠.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은 지금까지는 십자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는 영적인 무게가 담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앙 초보한테 함부로 십자가를 막 지어주려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어느 정도의 영성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정도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시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미래는 예수님에게 운명을 건 자기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였어요. 너무나 로마의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줄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군사적인 영웅이라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대를 산산히 깨버리신 거예요. 지금 인기가 절정인데 이제 군중을 몰아가지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쫙 압도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 나라의 군주가 되셔야 될 뿐이 화려하게 정권을 잡는 대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시고 로마의 최고형인 사형 집행을 십자가형으로 당하시고 돌아가신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He must be killed.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무기력히 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으십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조금 지나서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싸우시는 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권세였어요. 마귀는 인간이 지은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죄의 힘을 뽑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새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마다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뒤에도 죄는 조금씩 짓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시작이 십자가여 부활인데 지금 베드로는 수준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나섭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한 말을 예수님에게 들은 사람이 베드로시. 정말 사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아마 베드로가 한 하루 정도 멘붕이 왔을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로다. 그러면서 막 온갖 축복과 복을 다 받았는데 이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대화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동시대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도 정치적인 다윗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청춘을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이 그 기대감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된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을 모셨던 자기들도 다 한 자리씩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은 좀 주님 모시고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인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런 가짜 십자가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기가 예수님의 각본을 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기를 위한 거죠. 예수님이 화려하게 성공하셔야 예수님의 제자된 자기도 같이 등에 업혀서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그럼 자기도 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몸서리치게 싫어했던 것은 그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힘든 건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다고 하지만 직장은 있어요. 다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만 들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꽂혀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감상용으로 써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의 포인트까지 가면은 다들 움츠름하죠. 우리가 지기 싫으니까 주님도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도 고생하기 싫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에 엄청나게 분노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애지간하면 그냥 보통 때처럼 믿음이 적은 자요. 뭐 이 정도에도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을 쓰셨어요. 사탄아 물러가. 이 말은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순간은 네가 사탄의 생각을 대변하게 되었구나.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이런 것도 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게 사람의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일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다들 피하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어라. 가시관을 쓰지 않고 면류관을 쓰는 방법이 있다. 미니멈 고생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십자가만은 지지 마라. 이러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 가시관 지지 않는 면류관,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가짜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처럼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대변했던 사람도 잠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니까 순식간에 사탄의 대변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마귀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하는 게 찰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만하지 말고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참 교회에서 자주 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크리스천 용어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지는 거죠.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하면서 평생 당신이 내 십자가야 그러면서 평생 부부싸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거나 다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낙제해놓고 십자가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클라이언트한테 불친절하게 해가지고 계약 파기되어놓고 뭐 십자가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지신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뭐 실직, 무능한 부모,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라고 다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아픔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2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 넘버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데 여기서 자기 자신은 내 옛사람을 말합니다. 내 옛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어요. 그게 마귀가 세상의 영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이익이 되려는 것만 하라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아주 분노가 많습니다. 음모가 많고 속임수와 유혹이 많고 편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이것이 마귀의 영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활방식이에요. 내 옛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옛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하면 이 옛사람의 엑스표를 긋고 문패를 갈아붙이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그 옛사람이 내 인생을 조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주인이 되신다는 걸 선포하는 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꾸 내 옛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올 때마다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야. 4세기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마침내 회심했어요. 이 소문난 남봉꾼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회심한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방탕하던 시절에 술집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냥 모른 척 길을 가는 거죠. 그 여자는 나를 못 알아봤나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오면서 얼굴을 들이밀면서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계속 가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나가 아니오.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이 기정사실인데 이걸 가끔씩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특별히 씨름해야 되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병적인 욕심을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건 기도해보고 결정하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확 돌아가 버리지.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특별합니다. 다른 건 다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하겠는데 자식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만 눈이 확 돌아가지고 어느 학원이 잘 되나 어디 대학을 보내야 되나를 세상 전문가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 사이트를 잘 끊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툭하면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이 입술을 잘 제어를 못해가지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할 땐 괜찮은데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와서도 막 형제들의 험담을 막 하고 다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씨름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잔재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특별히 힘듭니다. 내 옛사람은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드러내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몸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는 내쉬고 몸에 좋은 산소는 들이키는 이 들숨날숨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옛사람의 잔재를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단계는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리더십 앞으로 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문제를 결정할 때 옛사람이 내 조종 속에, 결정 속에 앉거든요.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 새 사람이 된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뭔가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권자 체어에 앉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지금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나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의논해보고 결정할게.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 이 말은 아직도 여러분의 옛사람이 강하다는 거죠. 물론 생각해보셔야죠. 의논해보셔야죠. 알아보셔야죠. 그렇지만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리스펙트죠. 생각하고 의논하고 알아보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마지막 결정은 새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깊이 기도해보고 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종관을 완전히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만. 대학교 때,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미국 저희 학부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키오미라는 일본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키오미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내쫓았어요. 일본 사람들 참 독하죠. 그 키오미는 그렇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 교회당에 와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 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와서 저희 교회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해처럼 맑았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원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뺨마다 본적 있습니까? 손해 본적 있습니까? 기껏해야 코로나 때 직장에서 지난주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라 그럴 때좀 힘들었던 거 말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될 핍박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겪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자꾸 도망 다니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겠어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르고 에어컨 틀은 승용차를 타고 주님을 따르려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희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와 꽃가마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꽃가마 타고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때 계속 갈등이 많아요. 막 마음이 복잡하고 핑계가 많고 불평이 많은데 십자가를 딱 지면은 오히려 마음이 쫙 정리가 됩니다. 평안해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동물적인 생명이에요. 쇠약하고 나이 들고 타락하는 동물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생명인데 여기에만 집착해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거라는 뜻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나를 위해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은 고문당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상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개 꺾고 뒤를 볼 수 없어요. 옆으로도 고개를 못 돌려 힘들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직 전면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기 위해 다른 모든 걸 포기하는 건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심플해지고 자유함이 와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길에 다니면서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어떤 자매가 웃기만 해도 나를 좋아하나?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꿈을 꿔보기도 하지만 이게 복잡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 짝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복잡한데 어느 날 웨딩말치 올리고 반지를 끼우는 그 순간에 한 여자에게 예스하는 순간 모든 게 정리가 되죠. 그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절대 반지예요. 이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세상의 다른 35억의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절대 반지인 거죠. 구속당함으로써 자유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확실히 꽂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되는 거지.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쾌락들을 말하죠. 권력, 인기, 박수소리, 섹스, 스릴. 그러나 이것들을 다 소유한다면 멋있는 일이긴 하겠는데 여기에만 집착하며 인생을 허비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굉장히 탐닉하게 만들어서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한 채 선물을 주신 자는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탐닉하다가 진짜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문제는 이 전략의 희생양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크리스천들.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믿겠다. 정말 힘듭니다. 두 배에다가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처럼 힘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속에서 아주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희생할 때가 되면 싹 달아나버리고 자기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딱 입 닫아버리고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크리스천의 삶 영리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평생. 그러나 굉장히 힘들 거예요.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악된 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며 그 자리에 예수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통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금기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자꾸 그걸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도 됩니까? 샴페인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담배,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고스톱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그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때까지 목사로 살면서 받아본 질문 가지고 책을 쓴다면 정말 기절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여러분 치사한 신앙이죠. 이거 하지 마라 저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최고이신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을 꽂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최고의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는 동네 불량식품이 입에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란 최고의 예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으로 인생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의연하게 견뎌내는 자세죠.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 얘기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순장님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하시고 주차봉사하시고 그런 것도 다 사명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천 부모로 사는 것도 사명이죠. 그냥 부모는 세상 방식대로 애를 키울 수 있는데 크리스천 부모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역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책 들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냥 직장인은 남들처럼 살면 되는데 크리스천 직장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금 떼먹지 못하고 친절하고 손해봐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부르심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각자 주어진 환경과 재능과 사명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십자가는 공평하다. 여러분 고난총량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지어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버거운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 박집사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네.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한번은 젊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한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니까 목회가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분은 같은 목회지만 큰 교회면 십자가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옆집에 돈 많은 사람은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옆집에 아들 좋은 대학 보낸 사람은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속내로 들어가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모르는 십자가가 각자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들 신방하고 써주는 팡세 리포트를 보면은 야 이거는 뭐 방송국 아침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는 못 쓸 정도로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의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함부로 남의 십자가 판단해선 안 되겠구나.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니까요. 주위에 무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십자가는 나 혼자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세요. 혼자 지시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우리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물론 성도가 격려하고 중보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믿음의 영웅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과 놀라운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사람들 옆에 둘러싸여 있을 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쫙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홀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오셔요.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모세가 왕좌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목동이 되었을 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떨어지고 좌천당하고 망하고 외로울 때 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는데 자꾸 남의 십자가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인생 간섭하고 남의 사역 함부로 판단하고 남의 험담 뒤에서 자꾸 하고 이게 남의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십자가는 고통이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실 때 너무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고 뭐라 그러세요? 시원하다. 제 외국 친구 그 말 듣고 따라 들어갔다 죽는 줄 알았더니 이 모순이지만 실은 사실이죠. 너무나 힘들다고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분명히 인간적으로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를 질 때 영적인 세계가 변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접은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되는 건데 안 접은 사람은 알아서 들으세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채워져요. 지는 것 같은데 이겨요. 비우는 것 같은데 충만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공허해져요. 남을 위해 베풀어주면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걸 어떻게 질까 싶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요. 희한하죠? 저는 많은 분들이 목회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은 정말 망가졌을 것 같아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이만한 큰 돌을 등짐에다 지고 간다고 해요. 보통 때는 이게 너무 휘청거릴 정도의 무거운 돌이지만 거센 물살의 강 한가운데 돌아가 보면 그 돌이 떠내려가지 않게 자기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자꾸 시험이 드는 거는요, 십자가를 져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고 목회를 쉬어본 목사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목회를 쉴 때가 영적으로 가장 부서지는 때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힘드니까 순장 좀 그만할래요?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요? 조금만 쉬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십자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 얘기만 딱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패닉했는데 끝까지 들어야죠 얘기를. 부활로 가잖아요. 그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킬링이 있다면 그때 이제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힐링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받은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만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평생 십자가를 지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늘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건 기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기쁘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시면서 힘들어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징계와 십자가는 달라요. 징계는 우리가 죄로부터 연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고 십자가는 주님의 스텝을 따라가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기피했던 베드로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죠. 수십 년 후 AD 68년에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한 기독교 핍박을 로마 전역에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로마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 히브리서에서 저는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콜로세움에 끌려온 수만 100명의 크리스천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 말씀 그대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엄청난 콜로세움에 압도되지 마세요. 저 무시무시한 병사들의 창칼을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제는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우리는 섞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부터 막으려 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각오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옛 주인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관람만 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정말 연약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